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 사무엘기 하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여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비밀을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어제가 우수였습니다. 우수하면 비우자 물수자를 쓰죠. 눈의 계절이 가고 이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이 포근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때가 되면 입춘이 오고 우수가 오고 이제 곧 이어서 경칩이 옵니다. 스케줄대로 봄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의 기운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통합니다. 아주 훌륭한 임금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별칭이 태극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정삼각형을 아래 위로 폭에서 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은 국기뿐만 아니라 유대 회당에 가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에 가도 있고 유대인들의 묘비에도 비석에도 새겨놓습니다. 이것을 흔히 다윗의 별 또는 다윗의 방패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정도로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만큼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다윗의 공적이 큰 것은 사실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우선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것이 치명적인 과실입니다. 나라를 키우려다 보니까, 기강을 잡으려다 보니까 국내인도 많이 죽였고 외국인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것이 큰 과실이고요. 뭐 그 문제는 그때가 절대 왕정 시대니까 일단 지나가기로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하나 저질렀습니다. 다 아시죠?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아끼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내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지요.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을 살려낸 것은 예언자 나단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나단이 알고서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 나단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단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셀 수 없이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축이 재산이었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새끼 암양 그거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먹을 때도 같이 데려다가 앉혀놓고 밥을 먹고 잠잘 때도 꼭 아이 재우듯이 그렇게 재우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양이나 소를 보니까 저거 잡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 손님 왔으니까 그 양 좀 내놔봐 해가지고 그것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이 하는 이 이야기를 다윗이 계속 듣고 있다가 몹시 분개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런 죽일 놈 있나? 아주 나쁜 놈이구만.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다윗의 죄를 당신은 왜 신하의 아내를 뺏었어? 하고 치고 들어갔다면 나단을 살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단은 아주 지혜롭게 쓰리 쿠션으로 임금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중대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지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자백했습니다. 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때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었다면 그 뒤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새로운 삶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뚝딱 넘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살면서 참 험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예언자 나단이 예언한 그대로 집안에서 칼부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과 자식이 칼질을 해대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후궁들을 자기 여자들을 빼앗기는 흉측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평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조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나라의 재상을 요즘으로 치면 수상이나 또는 국무총리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무총리를 세 번이나 지낼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기도 하고요. 부침성도 있어서 집안의 식객이 3,0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얘기입니다. 평원군의 저택, 한나라의 재상이나 지냈으니까 저택이 훌륭하고 멋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대도 높고 그런 저택이었을 텐데 저택에 누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다랗게. 거기 올라가면 아래 한 민가가 정통으로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민가에는 다리를 저는 지체장애인이 살았습니다. 남자인데요. 그 남자가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물을 긷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누각에서 누가 보고 있었는가 하면 평원군의 애첩이 그렇게 쫄룩거리면서 그 남자가 물을 긷는 모습을 내려다보고서는 크게 웃었습니다. 아주 웃기다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밑에서 그걸 봤겠죠. 다음날 그 다리 저는 남자가 평원군의 집 문 앞에 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평원군께서 선비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선비들이 수천리를 멀다 않고 이 댁에 오는 것은 군께서 선비를 귀하게 여기고 첩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다리를 절뚝거리고 등이 굽은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첩이 그런 저를 내려다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를 비웃은 그 여자의 머리를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참 그 시대로 보면 대단한 일이죠. 평원군은 그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러지요. 근데 빈말입니다. 남자가 돌아가고 난 뒤에 평원군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허참, 별난 인간 다 보겠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번 웃었다는 이유로 내 애첩을 죽이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하면서 그 여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1년 남짓 지나는 사이에 이 집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 둘, 자꾸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절반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자기 집에 식객이 많은 것을 굉장히 큰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식객이 없다면 저거 아주 모진 사람, 인정머리 없는 사람,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1년 남짓 지나는 동안에 반이나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평원군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대우하면서 마음을 많이 썼는데, 그리고 크게 실수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떠나는 거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 군께서는 절름발이를 비웃은 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그걸 보고 평원군께서, 아 저분은 여자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선비는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 떠나는 것이죠. 평원군은 그제야 자기 애첩, 다리 저는 남자를 비웃은 그 애첩에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직접 문 앞까지 나가서 그 이웃 남자에게 애첩에 목을 내주고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로 문화에는 다시 선비들이 모여들어서 집안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사기 열전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잘못하는 거 뭐 다 있죠.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서느냐, 아니면 뭉개고 그냥 무시해버리냐, 그 차이죠.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입으로 말로만 때우는 회개는 사실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말로 자기의 죄를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거의 충분하다고 싶을 정도로 치렀습니다. 평원군 조승이 칭송을 듣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지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 그 정도 잘못을 가지고 사람의 목을 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애첩의 잘못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게 70년이나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을 괴롭힌 사람,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람들, 셀 수도 없이 많지만 진심으로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일본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만은, 착한 일본 사람들은 많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보면요, 참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고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착한 일본 사람은 많다. 그러나 착한 친일파는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친일파 중에 진심으로 참여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박정희 아닙니까? 다카키 마사오. 일제강점기 때 스스로 일본군 장교가 되어서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독립군들을 때려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는 이 분위기가 공산당이 좀 나가네? 그래서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남로당원이 돼가지고 남쪽 사람들을 밀고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총으로 나라를 빼앗아서 대통령 자리에까지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박정희가 친일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공산당 활동을 한 일에 대해서 참회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박정희가 훌륭한 인물이라고 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국정교과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훌륭한 인물이라고 책을 만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국에서 그 책을, 그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없습니다. 단 한 학교, 경상북도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아마 거기도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학생들이 반대해서 곧 철회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친일을 했지만 뼈저리게 한평생 참회했던 분이 계십니다. 2010년 9월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 연세가 91, 91세였습니다. 김남식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양반은 1939년부터 함경남도에서 국민학교 훈도 생활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생님이죠.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면은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그냥 웬만하면 초등학교 선생은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안 나와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초등학교 국민학교 훈도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1985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식 자리에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저는 일제 때 우리말을 쓰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일본을 위한 전쟁에 대동아 전쟁에 나가라고 아이들을 독려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반민족 행위자 처벌이 실제로 실현이 되었다면 저는 분명히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저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퇴임사를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자기 죄를 참회하는 뜻에서 오랫동안 회기동 청량리 그 부근에서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교사로서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밥줄이 끊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이런 것까지 한평생 마음의 짐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이 말씀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네 굳이 우리가 의인 될 필요가 뭐 있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죄도 좀 짓고 양심불량 행동도 좀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어차피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는데.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죄 짓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죄 지을 때가 있잖아요. 죄 지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그 죄값을 내가 어떻게든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질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러나 죄를 짓더라도 책임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회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